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거친 거친 가련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7장.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그 회당에 나가서 유대 사람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바울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 몇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를 따랐다. 그러자 믿지 않은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장터에 건달 몇 사람과 함께 떼를 지어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어다가 시의 관리들 앞에 세웠다. 그들은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자들이 이곳에도 왔습니다. 야손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여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들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군중과 시의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그들은 야손과 다른 믿는 이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유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또 신분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로 와서 무리를 부추겨 소동을 일으켰다. 형제들은 곧바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내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리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괴로웠다. 그리하여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사람들을 만나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벌였다. 몇몇 에피쿠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무식한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자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 의회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듣거나 이야기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종교심이 깊은 분들입니다. 저는 아테네 시내를 두루 거닐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람이 채워드려야 할 만큼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분을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기술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일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떠나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심판의 일을 맡으실 분도 뽑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되자 바울은 의회를 떠났다. 몇몇 사람이 바울의 편이 되어 믿는 이들이 되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f I live a holy life, shun th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 know th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I know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출애굽기 제29장.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수대양과 함께 광주리채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예복 밑에 있는 겉옷과 예복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예복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수장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수장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수장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수장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너는 다시 다른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숫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수장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수당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수당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제물로 나 주에게 들여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린 수장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수장의 살코기와 광줄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을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수장 두 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수장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수장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수장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장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in lowly paths of service free. Tell me thy secret, help me bear the strain. Help me the slow of heart to move by some clear winning word of love. Teach me the wayward feet to stay and guide them. That sends a shining ray far down the future's broadening way in peace that only thou canst give.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적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내용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도 별로 이 사실에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단적으로 내려서 육신적인 욕구를 반납해버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인데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이것을 배웁니다. 자연처럼 섬기고 자연처럼 순종하자라고. 자연은 한 번도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는 삶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할 뿐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도 그러해야 함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생사가 달리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곧잘 순종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생의 가치를 역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만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절 말씀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늘 말해왔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자신을 그 명령에 복종시키고 가정과 모든 영육의 삶을 주님의 명령에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은 잘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의 상황 속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일 때 군대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로소 주님을 닮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그러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절대적이지 못하면 나의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을 잉태하고 나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야고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반드시 번식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정상적일 때는 반드시 후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 결혼을 했으므로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예전에는 칠거지약이라 했지만은 일곱 가지 큰 죄악 가운데 하나라 했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역시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가문인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잉태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쉽게 성령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했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또 다른 영적인 후손인 그리스도인을 잉태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잉태와 생산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는 연령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젊든지 늙든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생산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잉태와 생산인 겁니다.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비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그리스도인이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불신자들을 중보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의 말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고 2장 5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은 말씀이 역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있고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직책이요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서까지도 지속될 직책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영광을 드려야 할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는 중보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하고 다시 우리를 향하여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내어놓지 못하면 불가능한 직책이요 잘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영혼의 직책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 그 소년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까지 잃은 가련한 여인이라는 점 외에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과부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독한 세월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신의 소망이자 모든 것이었던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관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사회 유대의 작은 마을 환경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농경사회에서 여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나마 의지하던 아들까지 잃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더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구세주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는 그 순간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죽었다 다시 산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세월이 흐른 후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도 세월이 흐른 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님을 웅변해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온갖 소망을 두고 사는 듯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듯이 너무 많은 것들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둘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인간관계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나인성 과부처럼 절망의 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절망의 순간에도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